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신앙생활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 성경 강해를 통해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방송해 드리고 있는 믿음의 길. 오늘도 말씀에는 대구 은석교회를 담임하시는 신윤식 목사님입니다.
욥기서 13장 13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아갈 수 있게 하시옵시고, 성경책에서 읽고 안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일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알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큐티를 한다는 사람들이 그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킨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했으면 오늘 묵상한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가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걸 적용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말씀이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 적용되고 내가 또 그렇게 실천하고 살아가고 그런 게 있어야 말씀과 내 삶이 일치가 된다, 또 말씀이 살아있는 삶이 된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게 됩니다. 적용에 대한 그런 이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되는데, 더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은 그 큐티라는 그 책에 나오는 적용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것들이 참 문제가 되는데, 그 가령 매일 성경 같은 큐티 책을 보면은 이제 그날의 본문이 이제 나와 있고 또 그 본문에 대한 간단 해석이 적혀 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이런 내용들로 이제 짜임새게 되어 있습니다. 교훈이 되는 걸 적어 놓고 그 교훈을 따라 사는 것을 이제 말씀을 적용시키는 거, 그렇게들 이해를 하죠. 그 보니까 매일 성경 오늘 본문이 스가랴서 8장 그 내용이더라고요. 그 8장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이라고 합병한 재판을 풀고. 이게 스가랴서 8장에 이제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 구절을 가지고 이제 그 밑에 내게 주시는 교훈 해가지고 이렇게 써놨어요. 돈 없고 힘없는 자들에게도 법은 공평하게 집행돼야 되고, 교회는 세상에 그렇게 공평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불공평한 것, 불의, 또 거짓 이러한 것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정의와 진실 대변을 해야 된다. 그게 교회 할 일이다. 그걸 이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한다. 이게 성경 내용인데, 그 진리를 말한다는 것을 세상의 거짓과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것, 그걸 정의를 실현하는 것, 진리를 말하는 것, 그렇게 풀이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그게 성경이 준 내용 교훈이다. 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 성경이 주는 교훈이라면은 교인들은 몽땅 다 촛불집에 나가야 돼요. 데모도 좀 해야 되고요. 다 그렇게 나가야 되죠. 또 그게 하나의 교훈이 돼버리고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 해버리면은 결국 성경이 모든 사람들에게 획일적인 행동과 실천을 요구하는 것처럼 돼버립니다. 본문 하나가 나에게도 어떤 정의 실천하고 저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도 정의 실천 그런데 촛불도 나가고 성경을 이렇게 획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 내용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적용한다고 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겁니다. 내게 들어와서 지금의 삶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말씀이 내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적용시켜가는 것이죠. 그 적용이 뭐냐면 뭐 실천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게 말씀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향한 방향성을 잃지 않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삶은 다르죠. 삶이 다 다르고 또 성경 보면은 깨닫고 이해하고 하는 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다른데도 동일한 게 뭐냐면은 그 말씀이 참되게 우리에게 각자에게 적용되어 있다면은 우린 모두가 한 마음, 하나님께로 같은 마음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적용이에요. 그게 아니라면은 그 적용은 크게 잘못된 것이 되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자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향한 방향성을 잃지 않게 한다. 늘 하나님께로 우리를 붙들어서 이끌어 가신다. 그게 말씀이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것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금의 나의 상황에서 내 상황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다. 이게 뭘까?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렇게 방향이 되셔야 돼요. 우리 마음이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한다고 해서 뭐 딱 일률적으로 착착되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 안 돼요. 각기 다른 삶에서 어떤 삶은 복잡하고 어떤 삶은 무겁고 힘들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각자의 삶 속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말씀 들으면서 뭔가 답을 조금 찾아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는 삶은 다 다양한데 다 다양하지만은 그 다양한 삶에서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 마음으로 동일한 길을 간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길에 서 있는 지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죠. 그래서 신자가 만나면 할 말은 같아요, 사실은요. 할 말은 같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고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그걸 배우게 되는 과정과 삶이 다양할 뿐이지 나온 얘기는 하나님이에요. 사랑이고 은혜고 같은 얘기가 나와질 수밖에 없죠. 난 이러한 삶에서 오늘 이러한 일에서 이런 하나님을 내가 좀 생각하게 되었어. 근데 초점은 사랑이고 은혜더라. 그렇게 만나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다양한 얘기가 나오지만 결론은 하나님께로 모아지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욥기를 보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 평생 욥 같은 그런 재앙을 만날지도 알 수 없게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욥을 이해 못하는 건 또 아니란 말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해서 막 답답해하잖아요. 그렇게 답답해하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그러니까 삶의 무게는 욥과 우리가 다르죠. 다르지만은 그래도 내 삶에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까?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 그걸 알지를 못해 참 답답하다. 그러한 그 느낌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욥으로 하여금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처음부터 1장에 욥이 신앙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욥이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도록 끌어가시는 것이 있죠. 그걸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 삶이 이렇게 해서 이런 내 마음으로 이렇게 인도하고 이게 하는 일이구나. 그렇게 조금 조금씩 우리가 뭔가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지만은 비록 욥 같은 그런 무지막지한 고통은 아니랄지라도 나름대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인도로 뭔가 답답해하다가 알아가고 그러한 것들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세계고 또 하나님 일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내가 아는 걸요 다른 사람에게 획일적으로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는 거 이게 맞아 이렇게 그런 요구를 우리가 함부로 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이걸 그렇게 받아들여 이렇게 해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이 아는 것을 욥에게 일방적으로 지금 가르침이 요구합니다. 이게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죄 지으면 벌 주고 좋은 일 하면은 선을 행하고 복 주는 분이야. 그게 욥 친구들의 지식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데 그렇게 욥에게 던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 너도 이렇게 해봐. 너에게 재앙을 보니까 너 죄인 게 분명해. 그러니까 회개해. 그럼 벗어날 거야 재앙에서. 일방적인 요구, 획일적인 적용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11조 안 하면은 암에 걸린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에서는 암에 걸린 사람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1조 안 한 것을 의심이 되겠죠. 11조를 안 해서 암에 걸렸겠지 하면서 욥의 친구들 잘하지 않겠습니까? 당신 목사님 말대로 11조를 안 해서 그럴 거야. 11조 잘해봐.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인간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향과 방식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11조 안 하면 암에 걸린다. 그런데 그게 누군가 암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11조 안 했지? 11조 하면 돼? 이렇게 충고했을 때 그걸 통해서 드러난 게 뭐냐면은 인간 이렇게 어리석어.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암에 걸린 사람 없으면 그게 안 드러나죠. 근데 한 사람이 암에 걸리고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너 11조 안 했어 그래 이렇게 드러남으로 말함으로 인해서 야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아니야. 그렇게 다 발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욥의 이야기가 다르지가 않은 겁니다. 자 욥에게 재앙이 없었다면은요 욥은 편히 살았겠죠. 편히 살았겠는데. 친구들의 어리석음, 그 친구들의 무지, 이건 계속 드러나지 않고 감추었을 겁니다. 욥이 편하게 살았다면. 근데 욥에게 재앙이 있음으로 인해서 친구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의 재앙을 믿기로 해서 그 친구들을 끄집어내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끄집어내신 것이고 또 친구들 등장하니까 당장 드러난 것이 얘기한 대로 인간의 어리석음, 죄 지어서 그래, 어리석음. 그렇게 드러나지는 거예요. 재앙의 이유를 죄로 말하면서 죄만 해결하면 돼. 이러한 말들이 인간이 그렇게 하는지 몰라. 다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게 뭐냐면 인간은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죄를 해결해. 그렇다란 얘기입니다. 인간이. 욥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욥 자신도 만약에 재앙이 없었다면은 처음에 온전하다, 정직하다, 뭐 하나님 경외했고 죄에 떠났고 이러한 인정받고 칭송받고 훌륭해. 참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니까 복 줘서 자식도 많고 뭐 재산도 많고 이러는데 부러움 받고 계속 살았을 거란 얘기입니다. 재앙이 없었다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걸 원하지만은 만약 욥의 삶에 그렇게만 일률적으로 계속 흘러갔다면 욥은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몰라요. 내가 누구냐? 이걸 끝까지 모르고 계속 갔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그게 욥의 재앙이다. 진짜 재앙이죠. 그것은. 그 저주죠. 왜? 하나님 모르고 죽을 거니까. 그게 저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없이 나 훌륭한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 버리는 거. 그러면은 그 욥을 평탄하게 살게 놔두시는 것이 사랑이겠습니까? 재앙 던져가지고 욥이 어떻든 드러내는 게 사랑이겠습니까? 후자 아니에요. 우린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거 하나님 성경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뜯어봐도 없어요. 나를 평안케 하고 일생 동안 복 주면서 잘 살게 하고 그런 하나님은 저주의 하나님이에요. 저주를 던져요. 그래서 욥기를 보면서 이제 우리의 그 하나님의 생각이 수정되어 가면서 아, 아니었구나. 이 재앙이 어떻게 사랑인가 의문되었는데 아, 욥을 통해 보니까 재앙이 사랑이구나. 눈치를 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자기 삶에 대한 깊은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재앙이 한계가 푹 떨어지니까 욥을 위시해서 주변의 친구들까지 감추던 어리석음이 다 노출되고 폭로가 되어버리는.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게 정말 하나님 은혜와 축복일까? 평탄일까? 재앙이 있는 것일까? 그 욥기가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걸 생각하면서 예 맞아요. 재앙이 은혜입니다. 인정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삶에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의 흔적들, 증거물들이다. 그렇게 바치는 게 기적이에요. 그게 진짜 신자의 생각이고 그게 성령 받은 것이죠. 그게 성령의 역사함이죠. 그 생각이 흘러간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이 욥기를 말하면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의 일과 지금의 상황, 눈에 보이는 현재 상황 그것만 가지고 우리 인생 전부를 판단치를 못합니다. 넌 지금 이러니까 이래. 그런 말을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가야 되죠. 기다리면서 어떻게 끌어갈까 기대하면서 끝까지 가봐야 되죠. 그게 신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을 겪는다고 했을 때에 그 새 친구들처럼 내가 죄 지은 게 있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요. 욥에게서 힌트를 좀 찾아가 보세요. 욥에게서. 답이 뭔가 조금이라도 보일 거라 생각됩니다. 13절을 본문 보십시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이 말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욥의 심정은 이런 겁니다. 지금 욥은 그 친구들의 말이 답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친구들은 비록 욥의 문제 해결을 보겠다고 지금 나서서 말을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해결책을 지금 제시하고 있지만은 욥이 볼 때는 그 친구들의 말 전부가 이 세상에서 신에 대한 상식처럼 되어 있는 말이고 당연히 욥도 아는 그런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무슨 말인지 다 알긴 알지만은 답이 아니다 그것은. 답이 되지 못하고 또 욥의 문제도 너희가 나의 문제를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욥이 생각할 때에는 자기 문제가 죄만 멀리하면 해결된 그런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앞에 4절에서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병의 원인도 모르고 그래서 처방도 엉터리로 내리고 진짜 쓸모없는 의원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요. 쓸모없는 의원 노릇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내 삶에 대해서 잠잠하지를 못하고 힘들면은 지금 당장 이유를 알려고 하고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려고 묻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유혹하는 게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까? 내게로 와봐, 막 이런 것들이에요. 사기꾼들. 내게로 문제가 다 알게 된다는 식으로. 어떤 분이 이런 설교를 했으면 제목이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제목이에요. 문제가 잘 안 풀릴 때. 저는 이런 설교 재미가 있습니다. 왜 재미가 있냐면은 제목을 보고 아, 이 사람이 1대지 2대 이름 말할 거다 딱 생각하거든요. 그대로 나와요. 제가 신기가 있는지 생각하면 그대로 딱딱 나와요. 이분 설교도 그 제목 보면서 아 이분 이렇게 말하기 보니까 아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도째라 까레들 파인지 지금 1대지 이 양반이 뭐라 하냐면은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게 1대지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뭐 합니까? 침묵하는데 말 안 하는데 백날 물어봐야 그 헛수고죠. 2대지가 이제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물어보냐면은 내가 하나님 뜻을 무시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보다 내가 물질을 더 사랑하지 아니했는가?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걸 물어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살고 있는데 그렇게. 굳이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3대지가 뭐냐면은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라. 그게 3대지. 그게 문제 안 풀릴 때 해결책입니다. 옛날 가뭄이 들었을 때에 그 왕이 이제 했던 제가 기우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다가 이제 비 오게 해달라고 제를 지냈죠. 그 기우제 100% 비 오게 하는 방법. 아십니까? 아, 제가 좀 늦죠. 예. 비 올 때까지 제를 지내면 비 옵니다. 그게 100% 기우제 이제 비 오게 하는 거죠. 비 올 때까지 언제 오지 않겠습니까? 올 때까지 기우제 지내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면 기도하라. 꼭 그런 식이거든요. 문제 해결될 때까지 기도해라. 뭐 어느 순간인가 해결되면 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했다. 갖다 붙이면 되어지는. 근데 이런 게 거짓말을 지어내는 쓸모없는 의원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도 스스로 그런 거짓말을 막 지어내는 거예요. 듣는 것이 있어가지고 머리가 그게 아니다 가는데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 내 복 줬네 내가 교회를 잘 다녀 그런가 자 그런 마음이 속속 들어오고 말이죠. 일이 안 되면은 복이라니까 쑥 들어가면서 내가 또 뭐 잘못한 게 있는가. 그러니까 내 스스로도 거짓말 자꾸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하고 결국 우리도 쓸모없는 의원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선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신앙 문제의 선생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신앙 문제에 선생이 될 수 없는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누구의 일인지 간에 그 일을 내 일로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일 아니에요. 그러니 선생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새 친구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욥의 심정은 지금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께 자기 이 길의 답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더 걸고서라도. 그러니까 하나님 왜 그러냐 안다면 내가 죽여도 되나십니다. 지금 그런 심정으로 욥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13절에서 무슨 작치든지 내가 당하리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설사 자기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왜 그런지 답을 알 수 있다면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앞에 3절에 그러죠.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하고 말 안 해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재앙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지 너희 친구들이 아니잖아. 난 하나님과 얘기할 게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너희도 내 막을 모르는데 너희의 상대에만 내가 무슨 소득이 있겠느냐. 그냥 그런 것이죠. 그렇게 욥은요. 재앙 때문에 여러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재앙 때문에 고생했구나 그 생각하지 마시고요. 재앙 때문에 욥이 참 여러 경험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재앙이 없었다면은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알고 싶다 그런 심정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재앙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알고 싶다 그런 간절한 소망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라는 것 하나님 일을 알고 싶은 그렇게 보면 재앙은 그래요.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 관계에서 다양한 것을 경험하게 하는 기회로 그렇게 다가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경험 속에서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5절을 보면은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하나님 나를 죽이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뭘 더 바라겠느냐. 바랄 게 없잖아. 나를 죽이시겠다는데. 나를 죽이겠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할 수가 없잖아. 이걸 희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그렇다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내 행위를 아뢰리라.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런 나를 보이겠다. 그 정도로 욥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강한 겁니다. 근데 왜 재앙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로 욥이 지금 다가오기 때문에 환장할 노릇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싶다는 거예요. 재앙이 욥을 그런 열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하는 것이 그 열망이라고 하는 것이요. 나 알고 싶어 생각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열망이라는 게. 믿음 주어지니까 열망이 팍팍 나오더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싶다. 그건 욥처럼 뭔가 당했을 때 그 안에서 정말 알고 싶은 그 심정이 막 강하게 움직일 때 우리 삶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는 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도 더구나 없어요. 관심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어떻게 기쁘게 못 받을까 이게 관심이 내 관심이죠. 내가 내가 복받고 잘 살면 신앙 목표 달성했어. 그게 전부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지도 않은 일이 부딪혔을 때에 그리고 그 일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 품게 하고 하나님이 날 죽이시더라도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신 이유나 좀 알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그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우리는 가만 놔두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우린 그렇죠. 나 교회 잘 다닐까 가만 놔두세요. 그런데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게 우리예요. 가만 놔두면요 뇌 속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믿음 생활 잘한다고 착각할 그런 존재 지나지를 않습니다. 비록 뭐 교회 와가지고 인간이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막 말 듣죠. 듣는데 안 남아요. 실감이 안 되고 난 잘 살고 있는데 옆 친구와 똑같아요. 가만 놔두면 안 된다는 것이 인간이라는 게. 바로 이게 우리가 욥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재앙의 유익이다. 고난 유익이다. 그런 답 우리가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고난이 그 고통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확실한 관계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확실한 관계 있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확실한 관계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수단 도구와 고난이고 고통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욥은 재앙,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욥의 실체가 다 지금 드러납니다. 욥이 하는 경외했다고 하지만 그건 세상 평가였고 욥기를 보면 욥은 굉장히 반항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욥 그러면 있네. 이리 생각하지만 욥은 참을성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보면은. 인내가 없어요. 욥이 하나님께 대항을 하고 있는 것은 죄 없는 무고한 자에게 재앙이 웬 말입니까? 거기에 대항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욥에게 감추어져 있는 보이지 아니한 그 욥의 속성, 그걸 다 끄집어내잖아요. 지금 딱 잘라, 딱 갈라내면서 그 속을 보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이 16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그 앞에 이르지를 못한다. 경건치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께 설 수가 없다. 그걸 욥이 알잖아요. 그러면 욥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지금은 욥은 자기를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드러났거든요. 참지 못한 거, 원망하는 거, 반항하는 거 다 부끄러움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한다. 이건 아마 욥 자기를 두고 한 말 같아요. 다른 사람 아니고 내가 경건치 않은 게 다 드러났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르지를 못할 자야. 그걸 재앙 겪으면서 보게 된 거예요. 비로소 예전 같으면 그런 거 안 하죠. 예전 같으면 재앙 전이라면 자기를 경건하지 않은 자로 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께 이르지 못할 자 그런 생각은 절대 안 합니다. 욥이 내만큼만 살아봐, 내만큼만 해봐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살겠죠. 근데 재앙이 욥을 흔들어 버리니까 그 감추어진 땅이 다 떨어집니다. 다 드러나면서 아, 내가 경건치 않은 자였구나. 그걸 봐요. 재앙 겪으면서 경건하지 않게 된 것이 아니고 이미 본래부터 1장에서 경건한 사람 인정받을 때부터 이미 사실은 경건치 아니한 자였다. 그 내막이 드러났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얘기한 대로 욥에게 정한 우리 축복이다. 우리 사랑이다. 그런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 자체 축복이 아니고 축복을 전달한 도구로 활용된 거죠. 그 재앙을 통해서 욥을 자기의 경건치 안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 일하심이 사랑이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을 욥은 구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바꾸어 말하면 내가 경건치 않음을 알게 된 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이런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경건치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께 이르지를 못합니다. 그건 결국 단절이고 구원과는 상관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사람은 경건치 못한 자로 하나님께 이르지를 못하고 심판을 받을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희낙랑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여러분, 그 사람 사는 거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그 돈 벌고 큰 소리 치고 사는 게 대단하다 이렇게 뭐 생각하고 또 그런 삶도 우리가 많이 원하고 있지만 그래봐야 그거 시기 따져보고 얼마 가지를 사실 못합니다. 그 중국의 재산 7조 원이었던 조폭이 있었는데 붙잡혀가지고 재판받고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그 사람 사형받기 전에 한 말이 뭐냐면 만약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포장마차하고 살겠다. 포장마차 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형수에게 다시 인생 기회를 줬다고 합시다. 포장마차 할까요? 안 합니다.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많이 달라요. 사형받아 죽을 때, 죽음이 코앞에 있을 때야 아, 돈 별것 아니고 내가 왜 돈 때문에 좁고 이렇게 살았을까, 그냥 포장만 사는 게 행복이었을 건데 그 생각이 있죠. 근데 다시 산다면 여전히 예전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오히려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쟤네 이렇게 붙들었으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방지책을 세웠죠. 학습한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안 해야지. 안 붙잡혀야지. 그렇게 사람은요, 별것 아닌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게 별것 아닌 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해질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거. 아무리 뭘 하다 할지라도 경건하다. 상관이 없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만이 경건하지 못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거기에 마음이 기울어질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경건치를 못한 걸 알아야만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 모르면 욥처럼 신앙 훌륭하다 그런 소리 들으면 다 됐다 이리 생각 아닙니까? 나 신앙 좋다 진짜 하면 되지 뭐. 나 돈 뭐 괜찮게 벌고 평안히 살아가면 되지. 그 생각밖에 있을 게 없어요. 나만 잘하면 돼. 그게 전부일 거란 말입니다. 그 생각은 구원에 멀어질 뿐이에요. 그래서 욥기에서 드러나는 그 욥이 뭔가 하면은 너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겁니다. 너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1장 1절에 나오는 욥하고 뒤에 계속 가면서 나타난 욥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1장 1절에 욥이 대단합니다. 야 정말 대단해. 이런 욥 없어. 이런 사람 없어. 대단한데 그게 다 묻혀지면서 나중에는 너도 별것 아니구나.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 일하심이에요. 너도 별것 아니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는 뭔가 욥이 쓸만한 그런 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죽은 폐였더라. 그 폐라는 말 어디서 나온지 압니까? 하토. 죽은 폐. 쓸모없는 폐. 제가 설계하면서 하토 얘기를 처음 한 것 같은데 저 하토 못 쳐요. 잘 못 치는데. 그렇게 우리는 쓸모없는 폐인데 죽은 폐였거든요. 그 쓸모 죽은 폐를 하나님이 주워들고 하나님 폐로 사용하신 이게 구원이에요. 쓸모있는 폐를 하나 주우신 것이 아니고 쓸모없는 죽은 폐를 하나님께 주워들어서 붙잡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펴면 늘 내가 확인돼야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 펼 때마다 늘 내가 확인되어지는 거. 어떻게 살았는가. 되돌리게 하면서 내가 죽은 폐에 지나지를 않았구나.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되어져. 이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의 교회 이걸 안 합니다. 참 그걸 안 해요. 자기 확인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왔으면은요, 자기 확인을 쉽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는 길이니까, 그것이. 그게 구원이 되는 것이니까. 근데 그걸 안 해요. 그걸 안 하면서 1장 1절에 욥이 되라. 늘 그따고 소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게 구원이 아니니까. 구원이 되는 것은 내가 경건치 않은 자. 그런 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걸 보는 게 구원이니까. 저는 그걸 얘기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된 그 마음이 다 드러나짐으로써 내, 그런 내 마음, 거짓된 그런 내 마음을 덮고 씻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생각하는 거. 그게 사는 길이니까요. 그래서 욕심도 드러내고, 하나님께 반항적인 마음도 드러내고 인내하지 못한 것도 드러내고 다 드러내시면서 그걸 다 죄다 죄다 다 죄로 규정하시면서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내가 예수 내 아들을 보냈노라. 그 구원, 그 구원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 그게 신자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자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내 아들 보내서 너 알아? 경건치 아니한 나의 현실, 나의 자리에서 그 예수 은혜를 보게 되어지고 오전 얘기한 것처럼 아 나는 주님 덕분에 살아갑니다. 그 말이 나와지게 되어지는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늘 말씀 보면서 뭐 죄 얘기하고 그런다고 불만 끊지 마시고요. 늘 내가 확인되어질 때에 확인하게 하신 하나님 일에 감사하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지기만을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욥을 통해서 또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 욥이 그 참 너도 아니다는 그런 실체가 다 드러나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평탄하게 사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실 때 그 속에서 나의 불의함이 드러날 때, 그 불의함 가운데에서 나의 모든 걸 덮으신 예수를 보게 될 때에 그게 은혜고 사랑이며 기적인 것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의 길, 지금까지 대구 은석교회를 담임하시는 신윤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구 은석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비비엔 다시 듣기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비엔 방송은 일체의 광고가 없으며 상업이 아닌 오로지 청취자분들의 후원으로만 운영이 됩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비비엔 웹사이트의 선교 후원란을 방문하시면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는 비비엔 한국어 방송입니다.